오늘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정말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준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빛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세상은 빛의 나라와 빛의 왕국과 또 어두움의 나라, 어둠의 왕국, 이렇게 두 가지 왕국,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리고 그리스도, 불신자와 신자, 이렇게 또 각각의 그 나라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빛에 거하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거나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는 것은 두 가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시면 아직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들어온 빛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빛이신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아직 빛이 여기에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한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어둠의 그 세상에게 비추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이자 본분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타협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증언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방 그 왕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목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띄고 있는 이 갖고 있는 이 의무, 이 직무를 저희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어둠에 비추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지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자 의이자 그리고 구속의 그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원수들을 통해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단순한 의무는 복음의 빛을 어둠의 나라에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이것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근데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근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타나죠. 아까 이제 26장에서도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 언급됐었는데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바울의 회심 사건 직후에 18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고 그다음 19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이 예수 본인이 박해하던 그 예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 생애 동안에 수많은 어떤 적대적인 반발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후서 4장을 다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담대함 때문에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4절을 보시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7장을 보시면은 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정서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아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복음에 충성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일꾼은 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가 다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슷한 그런 고난들을 복음 때문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피하는 그러한 그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수정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감옥살이를 많이 안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담대하게 얘기만 하지 않았고 약간은 조금 더 약하게만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조금은 덜 박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돌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했습니다. 결국에는 최후에서는 도끼로 참수를 당했는데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용기가 없다. 두려워하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디모데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이 사도가 이렇게까지 연단을 인내를 하면서 연단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도망갈 때, 피할 때, 회피할 때, 그만둘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목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하게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목회직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 그 3장에서 16절부터 보시면 그런지 언제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장 1절로 들어가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앙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확신과 신념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박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습니까? 침해당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념이, 확신이,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둠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감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새 언약의 그 우월함과 그리고 그 배타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새 언약,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다시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알 수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7절을 보시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에 새긴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따라서 옛날에 그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춰가지고 그것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이렇게 밝게 빛났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 구약의 그 옛 언약의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럽거든 영의 직분은 더더욱 그러다는 겁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옛 직분인 거죠. 의의 직분은 이건 새 언약인데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새 언약이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요새 지금 담대하게 말한다 이야기를 하죠. 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새 언약, 복음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정죄함 가운데, 아까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함밖에 없는데,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직분이 더욱더 영광이 넘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뭔가 더 나은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더 나은 것을 바란다,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은 소망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12절에서, 아까 3장 12절에서 이 같은 소망이, 이와 같은, 이렇게 대단한 소망이 있으므로,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야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는 정말로 그런 바리새인 기준으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거의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배교하거나 사역을 중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꾸준한 지속적인 인내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이 진리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 붓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의 나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고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얼마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얼마나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라고 말하는데, 이 긍휼하심, 사역 자체가 긍휼하십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복음 사역 자체가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얻은 것이지 자기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으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그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심각한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 빛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볼 때 아 내가 너무 심각한 죄인이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긍휼과 자비를 넘치도록 퍼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내가 여기에 사용되고 쓰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신으로서 새 언약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종으로서 저희를 사용하신 것 자체가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사역에 쓰임 받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심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기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심 이후에 자기가 이런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항상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로면 저희가 2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도 바울이 뭔가 숨겨진 어떤 그런 죄악된 삶을 은밀하게 숨기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더욱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런 과거력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히나 죄의 심각성과 의의 어떤 그런 높은 잣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썩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컸습니다. 근데 그들은 숨겨진 어떤 숨겨진 그런 흐칠한 무덤 같은 어떤 은밀한 어떤 그런 죄악된 삶을 그걸 덮어가지고 포장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거짓 종교의 이제 그런 공통점들인데, 겉으로 더 많은 어떤 치장을 하고 뭔가 데코레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런 은밀한 그런 죄악된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뭔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섬기고 있고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빛의 메시지를 어둠의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무엇 중요한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바르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4장 2절 다시 고린도 4장 2절을 보시면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임으로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임으로 행한다는 것은 범죄자라는 어떤 그런 단어와 굉장히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변질시키고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단어가 이제 결혼 관계 안에서 불륜, 간음 이런 그 단어랑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속임으로 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석시키고 더럽히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거짓 교사 자신의 그런 삶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3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 후반부에 결국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나타냄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방식은 성경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성경만 인용하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다 저렇게 나와있다 이 말하고 있고 저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성경에 뭔가 나와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이것이 나만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 안에서 왜 그게 일관된 해석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의 특정 본문을 그냥 인용하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 왜 적합할 수 있는지 왜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석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진리를 나타냄으로 이렇게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그 진리 자체를 추천합니다. 속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변질, 왜곡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죄와 정죄와 그리고 용서와 칭의와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선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아군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지 않는 자 안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아군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지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찔리고 그 사람이 정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죄인들 앞, 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뭐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뭔가를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뒤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죄로 인해서 찔린 그 양심, 그 양심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아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십시오. 진리를 통해서 그 양심이 그것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그냥 편하게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하고 뭔가 건너뛰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무슨 마치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거기서 어떤 로맨틱하게 뭐 복음을 약간 감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들에게 커맨드할 때, 추천할 때, 스스로 나아갈 때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시면은 수많은 어떤 부도덕함에 대한 어떤 그런 목록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나열을 하면서 죄를 나열하면서 32절에 로마서 1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고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죄인들은 왜 불편합니까? 왜 반발합니까? 왜냐하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마 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활용하십시오. 공략하십시오. 복음을 진리로서 정확하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을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를 미워합니다. 제가 기적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고 적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뭔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어서.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반발감과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그런 태도들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전혀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어떤 적대적인 그런 반응 보이지 않거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심이 찔린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도록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양심을 자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맥아더 목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썼습니다. 맥아더 목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쓴 글을 이제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으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마케팅 홍보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상품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시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잘 예쁘게 포장하고 홍보해가지고 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본분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깨와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믿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고 어떤 강력한 가치관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가려졌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바로 망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합니다. 어떤 인간의 도구와 무기로 그 사람들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파괴되기 위해서 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가립니다. 눈이 멀게 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눈이 멀게 합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하는 자들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들이 보지 못하게끔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장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저항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눈이 먼, 사탄에 의해 눈이 먼 그 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전도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뭔가 소비자들이 복음을 사기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꾀를 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복음을 뭔가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잘 해볼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기적인 것처럼 구원도 기적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4절 그리고 이제 6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 잠깐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지혜를 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전파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저희는 둘러스입니다. 저희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노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외쳐야 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We Preach Christ라는 그 종이를 보시면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들, 삼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지탱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동정녀에서 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시며 온전하게 인간이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고 따라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은혜로 의해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그런 효과의 대속적인 죽음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그분의 그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시며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것이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리셔서 그 안에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다시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인간적으로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함께 거하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중에도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도 그 이 예배장에 넘어서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그 죄의 무게와 그 찔리는 양심을 주님께서 더 자극시켜서 회개하도록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 중에 저희가 주님께 충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담대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